여러분을 긴장시킬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신약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신약에 나올까요? 조금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말이 신약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약속. 이 본문 말씀은 새로운 약속, 그 신약의 유래가 되는, 그 기원이 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성서 전반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이 본문 말씀을 봉독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서 전반을 통해서 가장 심오하고 감동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심오하고 또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까닭이 도대체 뭘까요? 그 까닭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런 질문부터 또 역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 아마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그 답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저더러 꼽는다면은 스스로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면서 주체로서 스스로를 의식한다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서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피조물의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가운데서 인간의 도드라진 특징은 자기 스스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인간을 운명적 질서에 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 주체로서 세워주는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 그 창조 이야기 가운데서 인간에게 부여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정신사에서 볼 때 인간이 그 스스로의 내면적인 성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뭐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기회 있을 때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른바 정신사의 차축, 차의 차 바퀴의 축과 같은 그 차축이 형성된 시기로서 대개 기원전 5세기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만 성서의 정신세계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고전적인 동서양의 모든 고전적인 정신세계가 형성된 시기입니다.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정신세계, 그리스 철학의 그 정신세계, 그것이 다 형성된 시기가 묘하게도 다 그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은 혼란과 고통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전쟁과 고통을 겪었던 그런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혼란과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간의 내면에 대한 물음, 인간의 내면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줄여 얘기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극복하고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고 죽이게 하는가?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인간의 갈등을 겪어야 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어둠을 극복하고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집중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 성찰을 통해서 그런 인류의 정신사의 비약적인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던지는 물음 자체가 그 물음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물음의 범위, 파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각성을 보여주는 아주 가장 전형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서가 형성된 시기가 바로 그 시기지만, 기록으로서 성서가 형성된 시기가 그 시기지만, 특정한 본문으로 한정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야말로 그 시대의 어떤 정신적인 자각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고, 이어서 또 멸망한 그 유다를 보고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값을 치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켜주겠다 하는 그런 희망의 말씀에 이어서 옛 계약과는 다른 새로운 계약을 맺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은 새 계약이, 신약이죠? 새 계약이 모세의 계약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이 과연 어떤 점에서 모세와 맺은 그 계약과 차이가 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 그 차이를 드러내줍니다.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모세의 시내산 계약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계약의 내용은 다른 자세한 설명과 함께 문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필요로 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꼭 선용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따라서는 수없이 악용되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에 문제가 됐던 구약 후반에서 또 문제가 됐던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는 그 율법의 정신이, 그 정신이 악용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은 지키지 않아서 파기되고 또는 악용됨으로써 사실상 파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지닌 것, 그것이 바로 돌판에 새겨진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약은 가슴 속에, 마음에 새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돌판이나 문자와 같은 매체가 없습니다. 곧바로 마음에 새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쿵저러쿵 따질 필요가 없어지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깨닫는 사람이 알게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감을 따라서 억지로 지키는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지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경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지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 대목을 번역하고 있는 그 공동번역의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공동번역은 문자 대 문자 곧바로 직역한 형식보다도 가능하면 그 말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한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 표현으로 다시 한번 한기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주며 야해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뜻을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개별 사람들의 마음만이 그렇게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 자체가 그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너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우리 모두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을 겪거나 고통을 겪는 일이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세계에 대한 어떤 꿈, 그 전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가장 감동적인 한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궁극적인 우리가 바라는 어떤 신앙의 세계, 궁극적인 어떤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 이 간결한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에게도 계속 이어집니다. 단지 신약이라는 말이 기원한 본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약의 새로운 계약의 핵심을 미리 보여준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체제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다시 말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사람을 옮겨내는 체제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자들에게, 그 체제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그 희생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아주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조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제정된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 제정된 뜻이 무엇일까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살리는 데 있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법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아십니까? 그날 해서는 안 될 까지가 무려 234가지 해서는 안 된다. 바늘로 시를 꾸며서도 안 되고 글자를 두 글자 이상 써서도 안 되고 몇 일을 가서도 안 되고 얘기했죠. 근데 왜 하필 234가지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숫자 노름을 좋아했습니다. 성경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완전한 숫자 4에다가 또 완전한 숫자 10을 더하면 40이죠. 또 완전한 숫자로 간주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일주일에 나타나는 7. 여기서 4 더하기, 뭐죠? 그 4, 그 곱하기 7 대신에, 그러니까 4 더하기, 4 곱하기 10에서 40에서 한 글자를 빼면은, 하나를 빼면 불완전해집니다. 39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7에서 하나를 빼면은 불완전한 6이 됩니다. 그래서 39 곱하기 6을 하면 234가 됩니다. 암산 빠른 분은 얼른 해보십시오. 뭐 악마의 숫자가 왜 666일까요? 불완전한 세 숫자가 완벽하게 결합됐기 때문에 악마의 숫자가 된 겁니다. 다 이런 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나이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분해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양이 물속에 어디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건져내면 안 됩니다. 안식일. 거기다 막대기를 갖다 놓는 건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었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리더라고. 눌러도 말을 안 들어요. 네. 안식일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서둘 테니까 내려. 예,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 그것을 그런 금기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뭔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다고 비난을 했죠. 배가 고파서 밀을 좀 뜯어 먹었다고 그걸 갖고 비난을 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의 근본 뜻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중요하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조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에 매여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다. 법이 든 없든 마땅히 해야 할 바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율적인 규율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요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쭉 일관되게 이어지는 핵심 요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른바 소위 법치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법치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에 비춰볼 것 같으면 성서의 가르침, 오늘 예언자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의 가르침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사회에는 적용되기 어렵고, 그야말로 오늘 같은 사회가 아니라 훨씬 단순한 과거의 어떤 목가적인 시대의 윤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입니다. 법 조문이 아니라 법의 정신입니다. 법의 정신, 특별히 그 법치주의의 정신이 뭘까요? 그것은 권력의 분립과 견제를 기본 정신으로 합니다. 법치주의의 요체는 그겁니다. 준법정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권력의 분립과 견제가 그 법치주의의 요체입니다. 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필요한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마땅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은 분산되어야 하고 견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신입니다. 왜 굳이 3부를 나눠서 권력을 나눠놓을까요? 입법상으로 행동을 나눠놓을까요?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되게 돼 있고 집중된 권력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짓밟는다고 봤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게 돼 있다는 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하나의 지혜로서 법치주의, 권력의 분산을 근대의 중요한 하나의 원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정신입니다. 저마다의 삶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삶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질서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법치주의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사라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앞에서 율법의 오남용을 얘기했지만 법의 오남용이 횡행하게 됩니다. 법을 악용해서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법망을 피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온갖 시도가 벌어집니다.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 역시 법의 정신, 법의 윤리적 기초를 다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고 저마다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그 기초입니다. 그 사실을 모두가 자각할 때 법은 법으로서 순기능을 다하고 그 가운데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가 겹친 날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정한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1980년 광주는 그 모든 기본이, 다시 말해서 법과 민주주의와 심지어는 인륜마저도 무너져 내린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새 사실, 새로운 사실들을 또 새록새록 알고 있죠. 드러나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권력을 향한 적나라한 그 욕망만이 드러난 그런, 그것이 비참한 비극을 만들어낸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의 저항이 빛났고 오늘 한국 민주주의는 바로 그로부터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들의 외침과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서 십계명은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말하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한 것에 이어 인간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머리에 등장하는 계명이 뭘까요?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서는 이 중요한 계명을 이렇게 환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약속이 이 계명을 지키면 인간이 오래 산다 하는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강제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법조항 정도로 간주하면 그 정신을 간과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에서 어렸을 때 어린이들 교육하는데 십계명 안 해오면 밥도 안 주고 주기도문 안 해오면 간식도 안 주고 뭐 이런 교육 방법이 있죠.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강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의무적인 강제적인 조항으로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건 이 십계명의 정신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자유인이 된 그 사람들에게 그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근본 도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인륜의 인간들 사이에서 맺어야 할 그 관계의 그 기초를 밝혀주는데 그 근본 뜻이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한다면 십계명은 달달 애호가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인륜의 기초를 밝혀주는 첫머리에 부모 공경이 나오고 그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면 오래 살 것이라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가 뭘까요? 지속되는 생명의 이치를 환기시켜주고 있고 그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도리를 다할 때 인간 삶이, 인간의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 뭡니까? 개별적인 존재로서 개체로서의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그것은 생명의 연속성을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유대를 지켜나가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랑의 유대를 지켜나갈 때 인간의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계명은 효에 관한 그런 단순히 하나의 그런 여러 계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인륜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문화된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존재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터득할 수 있는 이치입니다. 인간이라면.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 우리는 그런 물음을 수없이 던지죠. 나는 누구일까? 자신에 관한 그런 물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하는 물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하는 물음은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지금의 나는 어디에서 이렇게 비롯되었을까? 하는 물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음을 던질 때 그 1차적 기원이 우리는 부모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버이주일,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어버이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물음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마땅히 나는 누구일까를 물으면 당연히 그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환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기적인 가족주의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마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진실을 재산 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에게 자명한 이치가 되고 누가 하라 마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이치를 따를 때 인간의 삶은 생명으로 충실한 관계로 지속된다는 것을 환기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저마다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만큼 타인의 삶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랑의 유대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마음으로부터 배워나오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삶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